잘 들리세요? 예, 저는 서울교회에서 6학년 아이들과 교제하고 있는 장선희 자매라고 합니다. 신입교사 교육 처음부터 도우미로 여러분들을 뵀는데요. 오늘은 생활지도라는 주제로 우리 신입선생님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신입교사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런 주제로 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학교에 와서 분반을 맡으면서 생활지도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생활지도를 했습니다. 이제 당장 아이들을 맡으면 아이들이 머릿돌 숙제를 해오죠. 그럼 검사하면은 제가 보기에 잘 못하는 것 같은 아이들 지도해주고 또 헌금도 체크해주고 또 자세나 말씀드린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말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로 저의 짐작으로 아이들을 지도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지금 실전에 투입되셔도 아마 다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그 체계와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오늘 교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요. 이제 분반을 맡으신 다음에 교회학교의 생활지도라는 것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 세상 생활지도하고는 이런 게 다르구나. 또 기존에 그 오래되신 노련한 선생님들은 생활지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이런 거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오늘 강의가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생활지도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오늘 강의 순서를 잠깐 이제 말씀 먼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우선 생활지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생활지도의 목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이것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생활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지도해야 될 것인가? 생활지도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상태가 어떤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그 설문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교회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활지도를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크게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누어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지도라는 게 뭘까요? 제가 교회학교에 있으면서 늘 생활지도를 해왔거든요, 아이들을. 그런데도 교육을 준비하면서 생활지도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공부를 다시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생활지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어로 썼는데요. 가이던스입니다. 다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가이던스는 이제 가이드라는 말을 다 아시죠? 가이드는 저는 여행할 때 가이드를 봤는데요. 저희 그 지금 신입교사 교육 도와주시는 도우미들도 가이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안내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가이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보면은요, 안내한다, 방향을 제시한다, 인도한다, 이 단어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낯익은 단어들이에요. 되게 기독교적인 단어들인데요. 저희는 이미 저희 삶의 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보면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게 당연한데,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 학교의 생활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있고 없음으로 해서 세상 학교와 교회 학교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상 학교는요. 세상에서는 인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상을 추구합니다. 되게 인본주의적이죠. 세상의 생활지도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사실 조력자일 뿐이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중간중간 단계에서 조력자일 뿐으로 보고 있는데요. 교회 학교는 다릅니다. 교회죠? 교회 학교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적인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이렇게 지도하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세상 학교와 교회 학교가.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삶에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면은 가이던스라는 말이 그걸 번역하면 이제 생활지도라고 했는데요. 이제 생활지도. 우리말로 번역해도 이 말이 참 기독교적입니다. 생활지도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말이 있는데요. 생활지도를 하면서 교사들이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지도하면서 이것을 기대합니다. 생활의 변화를 기대하겠죠. 아이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교사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표대를 바라보고 저희는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생활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생활이 변화될까요? 많은 교사들이 굉장히 고민하는데요.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계실 겁니다.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생활의 변화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마 분반 수업 교수법에 대해서 들으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때 생활의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구원 받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삶에 적용이 됐죠. 말씀을 쭉 들어도 구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이걸 이해하거든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때 내 삶이 바뀐다. 저희가 구원 받았을 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배운 머릿돌 공과가 모세거든요. 네, 모세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스토리만 알고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실제 많은 아이들이 성경을 배울 때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무슨 전래동화 듣듯이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이들 삶에 적용시켜서 아 이게 나하고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걸 해주는 게 바로 분반교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생활지도에 대해서 오늘 교제하니까요. 아이들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교사가 재빨리 파악하고 그걸 성경의 근거에서 교제해 주는 것. 그래야 아이들이 생활이 변하지. 예를 들어서 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왔는데 옷이 그게 무슨 그 모양이 왜 그러냐 뭐 이쁘게 입어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서 교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의 변화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들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5, 6학년 지각 지도를 하거든요. 여기가 바로 5, 6학년들이 말씀을 듣는 장소인데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저기 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한 10분이나 15분 정도가 되면 이제 지각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아이들은 이제 따로 불러서 뒤에서 이제 딱 잡아요. 문을 닫아놓고. 그래서 지각을 하면 이제 몇 학년 몇 반 누군지 체크하고요. 그 체크한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분반 선생님들한테 드리거든요. 이제 각 분반에서 지각 지도를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서를 써요, 아이들이. 왜 늦었고, 또 안 늦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단답식으로 돼 있어서 간단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선생님하고 개인 면담하고 벌 받고, 또 나중에 들어가면은 아이들한테 방해되니까 따로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지각 지도를 하는데요. 이제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3, 4, 5, 6, 오늘이 7월이니까 한 넉 달 정도 진행했죠. 아이들이 이제 제 얼굴을 다 알아요. 제가 이제 넉 달 동안 지도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단골 지각생들 얼굴을 다 알게 됐어요. 서로 이제 눈빛만 봐도, 아, 저 녀석이 오늘 또 늦었구나. 왜 늦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됐는데요. 오늘도 지각 지도를 하는데 이제 칭찬을 받았어요. 그 다른 그 1층에서 안내하시는 자매님이 지나가시면서, 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매님. 그 전에는 40분이 돼도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라.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하고 이제 훈계를 해서 보내셨는데, 그때 자매님 지나가셨을 때가 25분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들 거의 없어요. 늦게 오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지각 지도는 5, 6학년이 같이 하고 있는 생활 지도 사례인데요.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왜 아이들이 변했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지각하니까 혼나니까 이제 늦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거든요. 사유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늦는 이유들이 뭐 늦잠을 자서, 또 뭐 부모님이 늦게 준비하셔서, 차가 막혀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교제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정확한 이유를 잘 몰랐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늦게 준비하셔서 이런 이제 그 사례 이유를 적은 아이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아이하고 이제 면담을 하면, 이제 처방을 해주거든요. 교사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왜 부모님 늦게 준비하셨니? 그러면 너는 준비 다 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모님만 늦으셨니? 이런 것들 면담하고요. 예, 부모님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늦으실 수밖에 없다면 이제 5, 6학년이니까 너가 스스로 와라. 이렇게 교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제 가운데서 변화가 되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 알아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처방도 알고, 지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래서 지각지도를 하고 있으면은요, 그 지각 잡기 전에 늘 지각하던 이제 단골 지각생들이 오면서 막 뛰어와요. 그래서 선생님 저 오늘은 지각 안 했어요.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와요. 그러면 정말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아, 이 아이들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지각하면 예, 하여튼. 그래서 아이들이 생활의 변화가 오는 것은 이제 말씀을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늦게 오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이들한테 심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이 변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굳게 믿습니다. 네,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생활지도가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필요성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왜 교사가 생활지도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좀 아셨으면 해서 이제 이 항목을 넣었는데요. 이제 생활지도가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울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참 그늘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밝게 우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아이는 괴로워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활이 그 참 복잡 단안해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어른들도요. 제가 이제 교제에 가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마귀가 정말 방해를 많이 해요. 이런 간증도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힘드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왜 또 이런 간증도 하시죠. 아, 어제 참 회식 자리에 갔는데 그 술을 강제로 보내서 참 그 처신하기가 곤란했다. 이런 간증 자주 하시는데요. 아이들도 참 못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거 보면 기도라고 제가 첫 번째 썼는데요. 급식할 때 급식을 하니까요. 학교에서 점심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놀려요. 이제 놀리는 그 수위가 요즘 아이들 문화가 굉장히 폭력적이어서요. 그냥 그걸 가지고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따돌림을 시키고 또 이제 때리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순한 편인데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따 당하는 아이들도 또 되게 많은데요. 왜 왕따를 당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 갈등 상황이 생기면 세상 아이들과 이제 부딪힐 일이 있으면 세상 아이들은 폭발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참거든요. 교회학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참아라. 그러니까 그 참는 것을 가지고 착한 척 한다.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세상 아이들이. 그래서 쟤는 밥맛이야. 착한 척 해. 이래서 왕따를 시켜요. 그러니까 참, 예, 참. 그래서 이제 그 교약비 아이들 중에서도 활달한 아이들은 별로 왕따당한 아이들이 없는데 순하고 착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내성적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왕따를 많이 당하는데요. 교재에 보면 정말 답답해요. 그 부모님들도 어떻게 교재해 주셔야 될지 참 난처하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렇게 이런 이유로 왕따를 당했는데 그러면 너 가서 싸워라 이렇게 교재해 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마냥 참아라 이렇게 교재해 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참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시기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 시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할 아이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가슴속에 울분이 쌓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폭발하고 싶은 마음과 또 성경으로 배운 말씀, 참아야 된다는 마음과 그두 개의 갈등이 항상 아이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굳이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갈등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무슨 장기자랑을 할 때, 아이들이 막 나와서 이제 춤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 그런 데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면 안 되나요? 저는 구원받았어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 바로 앞 시간에 대중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지만, 참 그, 앉아봐라. 자, 대중문화가 어쩌고 마귀예요. 이렇게 참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참그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 그 비바람을 헤치고 와서 일요일 날 여기 교회학교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거, 그리고 딱두 시간뿐이라는 거, 이거를 선생님들이 좀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활 지도를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생활 지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교사인 저도 참 교재해주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거는 뭐할수 없다 쳐도 이제 분명히 성경적으로 답이 나와 있는 그런 갈등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 때도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그 일요일에 와서 말씀드리는 두 시간이 전부거든요. 저를 예로 들면, 저도 물론 연약하지만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교제를 하고 있죠.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붙잡아 주는 힘이 있고요. 또 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장치를 해 주셨잖아요, 제 주위에. 근데 이제 아이들은 딱 일요일 일주일에 딱두 시간 말씀 듣고 분반하는 게 전부거든요. 교재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또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따 설문조사를 보시겠지만.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해주지 않으면 정말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초등부 아이들은 더욱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재를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그 중고등부에는 생활 상담팀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구원 말고 생활에서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어른들도 저희도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하죠. 근데 아이들은 스스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부에는 생활 상담팀이 여력이 안 돼서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유년반 아이들, 초등 일반, 초등 2반 아이들, 유치반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스스로 자기 문제를 인식하기도 어렵고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기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찾아오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보시고 문제를 파악하셔서 교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지도는 이래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생활지도에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생활지도를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잘 관찰해 봐야겠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단은 먼저 목표겠죠.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이세 가지를 목표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면 생활이 변합니다. 실제로 그 경험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생활이 눌려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생활이 변화하게 마련이거든요. 생활이 변화하게 되고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매우 훌륭한 교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예,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까지 되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시면 아마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분반에 어떤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냐면,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글씨를 너무 느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글씨가 느려서 시험 문제를 다 못 푸는 거예요. 또 수업 시간에 필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신입교사여서 잘 몰랐어요.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교회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이 아이의 부모님이 신실한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뭔가 지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매일 그 성경을 한 장씩 쓰도록 지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하신 거죠. 성경을 읽기도 하면서 이 아이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근데 그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 아이한테 시편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막 정말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시편 한 장을 쓰는데 2시간이 걸리는데요. 저녁 시간에 2시간이 굉장한 거죠. 뭐 9시부터 시작하면 11시까지 그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니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매일 쓰더니 한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그 2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들고, 또 지나니까 1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이제는 아이가 좀 수월하게, 이 정도면 내가 할만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과제가 이제 부담이 적어지면서 이 아이가 생활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분반이 제가 끝날, 그 학년이 끝날 즈음에 우리 분반 아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생활이 변화되고 진보한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그 정말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당연한 건데, 아이들한테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실히 깨달았는데요. 이제 이 아이는 여기까지였거든요. 생활의 변화까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신입교사여서 잘 몰라서, 이것만 해도 참 좋다, 이게 만족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좀 아쉬워요. 제가 이 아이한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면 좋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예. 저라면, 지금의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성경을 날마다 읽는 거잖아요? 쓰고 읽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을 연구해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쓰는 그 한 장에 제목을 좀 달아본다든가, 이 아이가. 아니면은 그 한 장에 줄거리를 짧게 두 문장이나 세 문장으로 요약해서 좀 써본다든가, 아니면 그 성경에서 성경 퀴즈를 낼 만한 문제들을 좀 뽑아본다든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반 분반 아이들한테 가져와서 퀴즈도 같이 풀어보고, 또 이 아이랑 같이 제가 노트 검사도 좀 해주고 교재도 좀 해주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이 아이가 벌써. 그런데 요즘 잘 못 봤는데요. 같은 건물 안에 있으니까 계속 보는데, 계속 그렇게 지도를 받았다면 정말 상당한 분량을 아마 성경을 쓰고 있었을 텐데요. 생각만 해도, 와,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사인 저도 참 못하고 있는데, 읽는 것과 쓰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아이를 만나면 이렇게 비전을 좀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욕심내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정리해봤는데요. 네, 이 아이가 이랬거든요, 처음에. 정말 괴로워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죠. 그러더니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얼굴에 무슨 웃음꽃이 피고, 우리 반에서 이 아이가 어떤 중심 인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비전, 이렇게 이 아이가 나중에 전도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 이런 비전까지 제시해 줬으면 더욱 좋았을 터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생활지도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활지도를 해야 될 텐데요. 당장 여기서 벌써 분반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반 아이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또 내년 이맘때나 내년 3월에 새로 분반을 맡게 된다면 어떤 것을 나는 좀 지도해야겠다. 뭐 성경 읽기를 지도해야겠다. 아니면 뭐 교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겠다. 뭐 이런 어떤 것을 지도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생활지도의 영역인데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정답은 모든 것을 지도한다거든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유년부한 아이쯤 되는 것 같아요. 한 1학년 정도. 아이고, 이게.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지도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거는 지도 안 하고 어떤 거는 지도하고 이럴 수는 없고요. 또 교회 학교에서 보이는 것만 지도하고 집에서 있는 거는 부모님한테 너무 이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모든 것을 지도한다. 이게 정답인데요.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겠어요? 교재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3 생활지도의 영역에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교회 생활면, 가정 생활면, 학교 생활면 이렇게 세 가지로 영역을 분류했고요. 이제 교회 생활면에서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 읽기 계획입니다.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시는 거, 또 선생님하고 관계를 이제 잘 이끌어 가시는 거, 또 교회 내 어떤 예절들을 지켜야 하는지, 또 구원 점검하는 거, 이게 필수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의 기본적인 생활들, 머릿돌이라든지 암송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해 주시는 거, 또 옷차림에 대한 예절, 분반 친구들과의 관계, 언어 사용하는 거, 그리고 교회 학교에 대한 마음들도 참 중요하거든요. 교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대강 쓴 교회 생활면에 해당한 내용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얼마든지 많습니다. 추가할 점 많은데요. 예, 두 번째 가정 생활면을 보시면요, 가정에서는 이 아이가 어떻게 신앙을 지도받고 있는지, 그 신앙을 지도하시는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 용돈이 바로 헌금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금방 이제 오전 시간에 강의 들으셨던 대중문화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는지, 말과 행동이 어떤지, 형제간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정생활 면에 해당합니다. 학교생활 면은요,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라는 걸 아는지, 또 친구와의 관계가 어떤지, 학교에서 고쳐야 될 습관은 없는지, 또 진로 선택, 또 외모, 그리고 올바른 이성교제, 그 5, 6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이성교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따로 공부하는 과외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선생님들이 다 지도하셔야 된다고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을 다 파악하기도 참 무척 버겁거든요. 이 한 아이에 대해서 처음에 만나면 이제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고 성격은 어떻고 다니는 학원들은 뭐뭐가 있고 부모님은 구원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즐겨 사용하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설문조사인데요. 교회 학교에서도 설문을 실시했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초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되게 광범위한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항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 분석하는 내용으로 몇 가지만 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되게 이제 참 심란했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한 게 정말 많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첫째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그 교회 학교에 대한 무덤덤한 마음 있죠.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올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보시면 놀랍게도 그냥 그렇다. 이게 48%.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싫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특별히 좋지도 않고. 얼마 안 있으면 학예 수양회를 가는데요. 학예 수양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힘든 아이가 이런 아이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 참 지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아팠고요. 또 교회학교 올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요. 그 설문 결과에서는요. 그 실제 설문지에서는 아이들이 뭐 동주슈퍼가 생각난다는 둥 교회 앞에 아무 생각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떳떳하게 써놓은 아이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 안 돼서 이런 것도 참 속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궁금했던 게 아이들 그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나요? 이걸 물어봤더니 거의 읽지 않는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36% 예상했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좀 많이 읽을 줄 알았어요. 그 36%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일주일에 몇 번은 읽는다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매일 읽는다는 아이는 14%고요. 여기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몇 번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은 교회학교 와서 읽는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읽고 교회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표현이 안 나와 있는데 기도에 대한 것도 이제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기도에 대한 것도 참 많이 아이들이 부족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이건 초등부의 것인데요. 그 1, 2학년 아이들의 경우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된다고 대답했고요. 초등부 아이들의 경우는 자꾸 죄를 짓는 거,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이 잘 안 되는 거, 이것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대중문화를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본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바쁜데 학원 적어도 하나나 두 개를 기본으로 가거든요. 학교 갔다 와서. 그러고 나면 사실 남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3시간 이상을 본다면은 네, 시간이 정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설문 결과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 참 교회학교 교사로서 씁쓸하기도 하고 또 분발해야겠다. 아이들이 이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연약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 연약한 지체인데 이 아이들을 좀 사랑으로 감싸는 마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데도 참 믿게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안쓰러워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졸리시죠? 기지개 한번 켤까요? 제가 이 강의가 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쉬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다고 그러시네요. 편집이 안 돼서 잠깐 사실 티타임을 한번 갖고 싶었는데요. 잠깐 이렇게 기지개 한번 켜시고요. 잠을 깨신 다음에 강의 하이라이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뛰어다녀야 돼요, 교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부지런하면 이렇게 굶지 않거든요. 부지런하면 다 성공하는데, 다는 아니죠. 예. 대부분 성공하는데, 교회학교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학교에서도 어떤 전문적인 이런 어떤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으시고요. 전혀 교육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전문가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뛰어다니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넣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냐면 우리 애들한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늘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 안 하기 때문에 참 뛰어다녀야 됩니다. 잠 좀 깨셨으면 계속 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 교회학교에서 그 아주 노련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활 지도를 하고 계실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 지도를 할 때,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유치반과 초등부의 예를 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교사만 가지면 안 돼요. 아이들이 이걸 느껴야 돼요. 참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를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애정 표현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애정 표현을 정말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아이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싫어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요. 아는 척하고 그런 거 보면은 네. 그래서 관심과 애정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쓰다듬어주고 전화도 자주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좋고요. 결정적인 어떤 순간들을, 어떤 경험들을 가지시면 좋거든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는 새 분반을 맡으면 반드시 개인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면담 하자 그러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무슨 나쁜 짓 해서 남아서 따로 면담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돌아가면서 선생님하고 식사 교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날은 선생님하고 1대1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반 시간 끝나고 한 시간 동안 식사 시간 동안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요.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분반이 끝나고 밥 먹는 건데 그냥 아이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또 밥 먹는 김에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요. 날짜 막 헤아리고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래요. 유년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아이들이 확실히 느끼죠. 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리고 생활지도에 필요한 그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든가, 아, 어떤 성격이구나. 예를 들어 초등부라면 저는 개인 면담하면서 식사 교제하면서 반드시 구원을 확인하거든요. 구원 확인하는 거 중요하죠. 그것부터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구원을 확인한다고 해서 새로 분반에 들어가서 여러분 반가워요. 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너 누구야? 너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거든요. 교사가 아이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것들 딱 잡아내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마 교회학교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과.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아까 생활지도 영역 보셨지만 굉장히 많죠. 저희가 다뤄야 될 것들이. 그런데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물론 다른 것들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올해 우리 반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도하겠다. 이런 중점 지도 사항을 이제 정해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저도 아이들을 교제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한두 가지가. 뭐 예를 들어 그 선생님들도요. 요즘 참관 수업 들어가시죠? 그러면 진행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손유의하고 찬송율동하고 암송하고 말씀 듣고 분반하고 그러죠. 그런데요, 반마다 정말 특색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암송팀 선생님이 계셔요. 우리 분반 선생님이 암송 선생님이시다. 그러면요, 그 반 아이들은 암송은 확실히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암송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암송 지도를 정말 확실히 하세요. 이렇게 꾸준하게. 이런 각자 이제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한두 가지로 확실하게 아이들하고 교제를 하시면 그것만 해도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두 가지를 뭐 성경 읽기를 내가 올해는 확실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읽기를, 성경 읽기를 그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일주일에는 어느 정도 확인은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자잘한 그런 구체적인 목표들을 좀 잡아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일단 초등부 생활지도 실제에서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데요. 부모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별히 유초등부에서는 거의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에서는 부모님이 안 오셔도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거든요. 유중국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에 안 오시면 아이들이 올 수조차 없어요.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 안 챙겨주시면 머리띠를 스스로 하는 아이가 거의 없고요. 부모님이 안 챙겨주시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을 제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제가 부탁드릴 일이 사실 많거든요. 뭐 중간중간에 수련회가 있다든가 암송대회가 있다든가 이런 교회학교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제가 24시간 데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암송지를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한테 맡기면 되는데요. 부모님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이게 참 쉬워요. 이렇게 부탁 한 번만 드려도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특히 이제 형제님들이 보통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하시기 때문에 어머님이요. 그러니까 참 형제님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네, 이 부분에 대한 강의가 따로 제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의 경우는 반드시 신방을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네, 교회학교에 있어 보니까요. 신방만큼 효과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하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다 이제 신앙의 상태가 다르시기 때문에요. 뭐 제가 굳이 부탁 안 드려도 알아서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연약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분량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집회가 있어요. 초등부 전도집회가 있는데, 이 아이랑 학원이 겹쳤어요. 토요일, 일요일 전도집회인데,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학원을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당연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학원 가지 말고 교회학교 전도집회 와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제가 교제를 하려면요, 처음에 신방을 가놓으면 이렇게 이야기가 잘 통합니다. 신방을 가면 일단 안면을 익히게 되잖아요. 안면을 익히게 되면 잘해주세요. 전화 통화를 해도요, 얼굴을 모르는 상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과 얼굴을 알고 인사하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를 짧게라도 나눈 사이끼리 전화 통화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책꽂이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는지, 컴퓨터는 안에 프로그램이 뭐뭐 있는지 이런 것들 진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교제를 나눠보니까 교회학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저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이분들도 느끼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교사는 아이들만 변화시키면 안 되고 부모님들도 변화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교사와 그러지 못하는 교사는 참 1년에 교제를 하는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방 한번 가보시라고 꼭 권하고 싶어요. 저희 반이 12명인데 12명 다 가지는 못했고요. 선생님들도 이제 나중에 분반을 맡게 되시면 다 가지 못해도 이렇게 단 한 명이라도 한번 가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유치부에서는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유치부의 생활지도의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기본 품성을 갖춰요. 이게 생활지도의 목표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아직 구원을,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늘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질들을 충분히 연습시켜주는 것. 이것이 유치부 생활지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상과 강화를 통한 습관 형성. 이게 이제 정답인데요.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줘서 아이들이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게 습관이 이제 붙는다는 겁니다. 유치반 아이들은, 아니, 유년반 아이들도 그렇지만, 유치반 아이들은 그 스티커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정말. 사탕 하나에 목숨을 겁니다. 유년반만 아니라, 이제 초등 2반 아이들도요, 5, 6학년 아이들도요, 이제 평소에는 사탕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주는 사탕은 다른 것 같아요. 의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그래서 상벌을 통해서 아이가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크게 유치부 생활 지도는 세 가지로 이렇게 하고 계셔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 교육. 생활 습관 교육이라 하면 이런 거겠죠. 교회 학교에 와서 바른 자세로 앉기, 옆 친구랑 장난치지 않기, 뭐 물건을 아껴 쓰기, 뭐 정돈 잘하기, 뭐 이런 여타의 모든 것들. 기본적으로 굳이 교회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 그런 생활 습관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서 특별히 과제들이 나가거든요. 머리돌이라든지 암송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잘 할 수 있도록, 또 말씀 듣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교사들이 잡아주셔야 될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과 과제는 다 공통적으로 아이들에게 나가는 거지만 아이들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 반 12명이 다 달라요. 다 각자 다른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치부 아이들한테 보통 잘 나타나는 개인적인 문제들은요. 이제 남자아이들이 특히 난폭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돌출 행동, 이렇게 막 때린다든가, 교사가 제어가 안 될 만큼,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제어가 안 돼요. 이렇게 막 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씩씩거리는 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린애처럼 떼쓰고 교사한테 막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행동, 또 친구 거 이렇게 뺏고 욕심 부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또 이제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헌금을 좀 부분적으로 좀 슬쩍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초등반 애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잘 지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뭐 걔네 그 아이들이 그 헌금을 뭐 100원, 200원 가져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죄 짓도록 교사가 허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감시 감독을 잘해서 아이들을 관리를 잘해서 그런 죄를 지을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게 교사로서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돌출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문제들은요, 사실 유치반 아이들은 가정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교사가 참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부부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교사가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적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아이에게 교제를 해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방법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치부 생활지도의 이제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상과 벌을 통해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게 유치부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그 양식들이 있는데요. 가장 짧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반 아이들 이름 쭉 적고요. 반에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뭐 교회 학교에 오면 먼저 기도를 해요. 말씀 시간에 장난치지 않아요. 옆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우리 분반의 약속이다. 이제 약속을 정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많이 정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루의 생활을 한 다음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 보람이는 이거는 잘했고, 또 우리 번창이는 세 개 다 잘했고,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영민이는 이렇게 두 개를 잘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붙여나가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통계가 나오겠죠. 누가 제일 많이 붙였고, 생활이 가장 좋았고, 또 지난달하고 비교해서는 어떻게 변화됐고, 이 교사들이. 그러면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 붙이는 자체로도 이제 목숨을 걸지만, 피드백이 있어야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사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들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아이들 이름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한 달 동안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그 같이 그 스티커 붙인 것과 또 생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에게 한마디씩 적어주는 거예요. 볼게요. 유건이라는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었어요. 칭찬을 적었어요. 건이야, 6월에는 우리 반 반장을 맡아서 수고가 많았지. 항상 밝게 웃는 건이 모습이 참 좋구나. 이렇게 건이한테 하고 싶은, 6월에 건이를 보면서 선생님 이런 걸 느꼈다. 종석이란 아이에 대해서는 교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번 분반 시간에 종석이가 갑자기 화를 해서 선생님은 조금 놀랐단다. 화가 나도 참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걸 보고, 아,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써주셨구나.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 또 같이 교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생활이 변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습관이 형성될 테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참, 똑같은 행동도 교사가 해주면 굉장히 소중하게 느낍니다. 그 머릿돌 검사를 하면요, 체크를 하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면은요, 아이들이 머릿돌을 나눠주면 그거부터 봐요. 이렇게 받자마자 이렇게 펴요,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선생님이 한마디 적어준 거, 말 한마디. 선생님이 주는 사탕 하나. 선생님이 쓰다듬어주는 손길 하나에 굉장히 아이들은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만 진짜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치부 생활지도 사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벌을 이용한 스티커 사례를 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고도 그 아까 5, 6학년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각 지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유치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는 그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나름대로 분반해서 정하시면 좋아요. 이거 말고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초등부 생활지도 사례를 보겠습니다. 초등부는 아까 유치부는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기본 품성을 갖춘다. 이게 유치부의 생활지도 목표였는데요. 초등부 아이들은 구원받은 어린이로서 향기 나는 생활, 그러니까 생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등부라 함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요. 제가 교회학교에 있어 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구원받기 가장 좋은 적기가, 가장 좋은 때가 3, 4학년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교사들끼리 드림 학년, 꿈의 학년, 3, 4학년, 뭐 아 가고 싶다 3, 4학년 이런 저희들끼리 그랬는데 몇 년 사이에 그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 구원의 연령들이. 그래서 이제는 유년반에 가면 이제 1, 2학년 반이죠. 2학년 아이들 중에도 꽤 구원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수양회인데 수양회 때 1, 2학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예, 유년반 복음 말씀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 수준에 딱 맞춰서 잘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양회 때 많이 구원 받고요. 침례 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말고 2학년부터는 거의 대부분 많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의 목표가 이제 구원 받은 후의 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반에서는 아까 상벌을 이용해서 습관을 형성하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초등부는 그런 걸로도 물론 되지만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져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스스로 납득이 돼야 돼요. 해라? 안 돼요. 이제는 아이들이. 유치반 아이들은 선생님이 해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요. 초등부 아이들은 네, 납득이 돼야 행동을 합니다. 이해를 해야 행동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분반에서 일이 일어나도요, 반드시 교제를 먼저 하시고 본인이 잘못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한 다음에 벌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초등부 아이들 또 이제 세 가지로 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활습관 교육. 이것은 유치부 아이들과 비슷합니다. 그 교회학교 오는데 전에 한번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염색한 아이들 별로 없거든요.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어요. 막 이제 막 난장판인 것 같지만 다 아이들이 나름대로 정돈된 기준들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그 짧게 스포츠 머리인데 염색을 하고 왔어요. 노란색.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기 초등반 문을 쫙 들어서는 순간 시선이 쫙 모이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낯서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어머니가 미용실 하시는데 여름방학 때서 한번 해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불러서 그 머리에 대해서 교제를 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 교육 같은 거, 복장 같은 거. 또 아이들 또 특별히 초등부에서 지도해 주셔야 될 걸로 이제 말투가 있습니다. 그 말이요, 이게 툭툭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비속어나 또 욕이 툭툭 나오는데 단계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이제 안 쓰는 아이들도 있고요. 다 밖에서는 쓰는데 교회학교 안에서만 안 쓰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밖에서 쓰던 워낙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심코 툭 나왔다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딱 이렇게 선생님 눈치를 보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정말 상관없이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딱딱 그때그때 잡아서 역시 그런 말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성경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진실로 납득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생활습관 교육은 기본이고요. 신앙생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부쯤 됐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만한 나이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3, 4, 5, 6학년이면. 그래서 아까 설문 결과 보시면 참 이제 굉장히 기대치가 낮아지실 텐데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신앙생활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라든지 암송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전도라든지 또 봉사라든지 이런 여타의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옆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는데요. 유치반 아이들의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늘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막 놀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초등부 아이들은 그늘이 있으면은요. 아무래도 짓눌려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초등부에서는. 그래서 확실히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중등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확실한지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본인 조금이라도 이렇게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임의로 교제를 해주셔도 되지만 5층에 가면 이제 그 전도 상담팀이 있거든요. 올려 보내시면 됩니다. 거기서 잘 교제를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또 많이 있는 게 그 왕따 문제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건드려 주셔야 돼요. 친구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잘 갖고 있는지 부모님하고도 교제해 보시고 왕따를 한 번이라도 당한 아이들은요. 확실히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그 관계에서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복하고 잘 지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상처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많이 있어요. 부모 어머님하고 좀 사이가 안 좋다든지 이 아이가 또 그 형제 간에 좀 불화가 있다든지 이런 거 동생만 이뻐한다든지 부모님이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교회 학교에 대한 마음을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교제를 해주셔서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지도 더욱지도 않는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걸 자꾸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마음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이들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이렇게 교회 학교에 오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도 심지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교제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대한 지도 사례인데요. 지킴이표 양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한 그러나 효과적인 지킴이표를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반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에 나간 지킴이표예요. 7월 두 번째 주. 오늘 이제 새로운 지킴이표가 나갔거든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요. 짧은데 제가 일단 만들기가 편해요. 양식이 간단해서. 그런데 오늘의 한마디가 있어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요약해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해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신앙이 잘하는 걸 교사하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유년반에 가서 1, 2학년을 맡으셨잖아요. 초등부. 그래서 제가 1학년 아이들하고 교제할 때 그런 걸 고민했어요. 성경 읽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도를.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단어, 한 문장을 읽으면 그 조사 빼고는 거의 다 모르는 문장이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유년반 아이들이. 그래서 과연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될까? 아니면 그 어린이 성경 같은 거 풀어서 나와 있는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이따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요. 전도사님들은 그래도 아주 힘들더라도 하루에 한 줄이라도 그림 성경 말고 우리 원래 있는 성경을 읽고 그림 성경은 보조로 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년반 아이들도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스케줄을 좀 조정해 주셔야 되겠죠. 초등부 아이들은 하루에 한 장이라면, 유년반 아이들은 뭐, 사흘에 한 장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부모님하고 교제해서 개인차를 두시든가,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읽는 것을 습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킴이표의 가장 큰 목적이 습관 형성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초등부 아이들의 경우는 읽는데 문제는 없죠. 뜻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읽는데 문제는 사실 뜻으로 말하면 저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저희 어른들도. 그래서 하여튼 읽도록 지도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반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요. 7월 6일과 7월 7일에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2장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머릿돌 공과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머릿돌을 공부하는데, 머릿돌이 지금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올해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2년이 지나면 예수님까지 딱 성경의 한 반 정도, 그러니까 구약 전체와 신약 조금을 다뤄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릿돌에 나와 있는 그 성경 스케줄대로 가면은요, 1년이 지나면 성경을 반을 읽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성경 스케줄을 읽고요. 그래서 오늘의 그 공과가 출애굽기 1장이자 모세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두 장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5일이 남았죠. 그래서 이 5일은 저희 반의 스케줄대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은 신약을 한번 일독하고, 그리고 남는 중간중간에 잠언과 전도서를 읽기로 했거든요. 마태복음을 끝냈고, 잠언을 끝냈고, 이제 전도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년이 지나면 구약의 절반과 신약 전체와, 그다음에 중간중간 잠언이나 전도서, 그러니까 아주 상당한 분량을 아이들이 훑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학부모 간담회 때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1년 동안 확실히 하겠습니다. 잔소리를 엄청 엄청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자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너무 적어요. 하루에 한 장을 너무 적습니다. 하루에 두 장이나 세 장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러면 제가 토요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서 부족한 아이들은 더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토요일에 보면 내 마음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아이들은 저 때 많이 읽고, 또는 이제 스케줄 말고 자기가 읽고 싶은 또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읽을 수 있도록 했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네. 이게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날마다 한 장씩 읽는 게. 저희 반 아이들, 오늘 우리 반 아이 중에 이제 지킴이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지난주에 나갔는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주 빽빽하게 썼어요. 이렇게 다 빽빽하게 써와요. 물론 안 해오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해오고요. 또 안 해온다고 해도 혹시 이번 주에 안 해와도 다음 주에 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주 모범 답안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대해서 아이가 썼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 그래서 바로 왕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을 선택한 산파들의 용기가 대단한 것 같다. 나도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 이렇게 썼고요. 전도서 4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어요. 말씀이 어려워서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똑같이 제가 가져왔는데 어제 사라졌네요. 출애굽기 1장에다 애굽 사람들 XXX 정말 나빠. 하나님 벌 주세요. 이렇게 쓴 아이도 있었어요. 잘 써요. 정말 창의적이에요.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그래서 이렇게 1년을 꾸준히 연습하면 성경을 읽고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든가 정리한다든가 이런 게 습관이 자연스럽게 붙거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요, 어떤 1년 동안 꾸준히 해야 될 항목별로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게 좋은데요. 전도에 대해서 생활 지도를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수양회가 다가와서 말씀드렸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준비된 수양회를 갖고 싶다. 그래서 생각의 발단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난번 전도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5, 6학년 그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제 그 생활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도라면 우리 반의 10%는 수양회에 데리고 가자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진짜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반이 12명이니까 10%면 1.2명이죠. 그래서 2명을 데려가야겠다 올림에서. 그런데 제가 데려갈 순 없잖아요. 우리 반 아이들이 데려가는 거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제가 자극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또 전도를 좀 해보고 기도도 좀 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딱 7월 한달 동안 전도에 대해서만 교제를 해야겠다 이제 결심을 하고요. 그럼 준비된 수양회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반 아이들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으러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을 보충하러 간다고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일단 우리 반 아이들은 봉사하러 가야겠죠. 거기 온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아이가 갈수 있도록 예, 봉사하러 가는데 그 봉사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이제 전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반의 10%를 데려가야겠다. 교제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저 혼자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반에 이슈가 돼야 돼요, 이 문제가. 우리 반 아이들 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 맞아. 잠 수양에 우리 반10% 데려가기로 했지? 이걸 다 아이들이 생각을 하려면 이슈화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려야겠다고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이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분반 시간에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분반 시간에 이제 수양의 목적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먼저 교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뭐 수긍하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 전도를 해보자. 전도 대상자 목록을 만들었어요. 각자 자기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 또는 하고 싶은 사람들 명단을 쫙 적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에서 두명 정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교 가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는 현지로 계획을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가장 좋은 거는 학부모 간담회를 딱 해서 어머님들 모여보세요.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너무 멀리 계시는 관계로 어렵고 그래서 편지로 계획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일단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라고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반 시간에 지난주에 이제 아이들하고 분반했는데요. 대상자를 이제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아직도 뜨뜻미지근해서 아, 선생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라는 아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세 번째 분반을 했는데 결정된 아이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기뻤고 그 아이도 너무 기뻐하고 다른 아이들은 부러워하고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결정했고요. 오늘 수양회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이들이 방학을 해요. 다음 주에 만들면 늦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갖다 줄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 분반 시간에 바로 한 거거든요. 한 시간 전에 아이들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정말 훨씬 저보다 창의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안 보이시죠? 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당신을 초대합니다. 꼭 와주세요. 이렇게 썼고요. 십자가도 그리고요. 또 성경 구절도 또 아이들이 나름대로 적고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쪽에 두 아이가 만들었는데 이한 아이는 노래를 적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노래 아시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다른 아이가 말씀을 적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적었는데 가져와서 서로 저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는 말씀을 적어야 되지 않아요? 얘는 왜 노래를 적었대요? 그 아이가 선생님 이 노래가 훨씬 더 다가오지 않아요? 아 말씀은 그렇다네요. 이렇게 서로 이제 아내도 남자아이들인데도 이렇게 잘했어요. 예수님 얼굴 그리고 이번 기회에 꼭 구원 받으세요. 뭐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신다 이렇게 이걸 갖다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수양회비 작정원금을 아이들이 하기로 했어요. 중고등부에 가면은 이제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초등부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저희가 이제 두 명을 목표로 했잖아요. 두 명이 6만 원이에요. 아이들 수양예비는 3만 원이기 때문에 6만 원을 다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한번 작정해보자. 그래서 4주 동안 분반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4번 헌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하고 교제를 했거든요. 좀 보내주세요. 아이들이 좀 해봐야 됩니다. 1,000원 더 보내주시는 거 아깝지 않으시죠?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수양의 작정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까지 해서 한 얼마 모였지? 한 2만 원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면 한 사람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족한 거는 선생님이 다 내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왜냐하면 선생님을 하여튼 뭔가 선생님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 뭐 10명 데려와도 돼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했고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이제 부모님께는요, 이제 전도 대상자가 이제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쪽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게 4일 동안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요. 친구가 가자 해서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모님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전화하셔서 저기 누구 어머니인데요. 아유, 이렇게 제가 잘 챙겨서 다녀올게요. 염려 마시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교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거 보낸 아이들이 가져갔잖아요. 만들어서 거기다가 밑에 또 썼어요. 누구야? 오기만 하면 선생님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꼭 와.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자극받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끼리 또 교제해서 자극받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제 두 명은 올 것 같은데요. 이 두 명이 오면 우리 반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수양회장에 발을 딛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도 만들어보고 또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제 말도 전해봤을 거 아니에요. 실패했지만 누구야? 꺼낼까 말까? 뭐 이런 마음 다 경험해보셨죠? 전도할 때 그 떨리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 예,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반 수양예비 헌금표인데요. 원래는 이것보다 더 예쁜데 PPT로 만들어서 잘 예쁘게 안 나오네.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는 거의 다 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교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전도를 하거든요. 저희 5, 6학년 반장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초등학교 교사세요, 직업이. 그런데 이번 수양회 때 아이들을 20몇 명을 데려오신대요, 반 아이들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차도 빚으셨대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기도 하면서 정말 힘도 나고 자극도 되더라고요. 또 여기 신입교사 교육 받으시는 선생님 중에 중학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신입교사가 교육을 받으시겠다고 오셨냐면 그 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의 아이들이 여러 명이서 그 저희 전도인하고 연결이 돼서 오세일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나 봐요. 말씀을 들으시나 듣나 봐요, 아이들이. 이제 그걸 보시면서 아, 나도 교회학교 봉사를 해야겠다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보고요. 저도 참 많이 개인적으로 자극이 되더라고요. 교회학교에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다는 게 참 기쁘고 자극이 되고 나도 애들 데려와야겠다. 저는 세상에서 저도 애들하고 공부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양회를 목표로 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아이들하고 교제하니까 훨씬 더 전도라는 주제를 꺼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는 거를 많이 느껴요, 저도. 그래서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에 아이들도 자극이 되고 저도 자극이 되고 이렇게. 하여튼 저희 반 이렇게 수양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계획은 참 좋은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교제를 해보면요, 그래도 참 무기력한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부푼 꿈을 안고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실제 만나본 아이들은 너무 아 이런 게 아닌데 교회학교 아이들이 왜 이 모양이지? 이런 것들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교회학교 생활지도의 목표가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는 주바라기적인 그 인간형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저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지도 강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아이들을 지도한다. 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네. 얘는 이런 걸 좀 고쳐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지도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도구인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사가 분명히 아시고 또 아이들한테도 교제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누구야, 너 할 수 있어. 이게 참 위험한 교제거든요. 누구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아이들이 그 가는 그 생활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면서 지도를 하시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러면 아마 낙심하시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면 낙심이 되죠, 정말. 기운이 빠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키셔서 했는데 잘 안 됐으면은 물론 좀 낙심은 되겠지만 그 낙심에서 기운이 빠지고 또 침륜에 빠지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많이 지루한 강의였는데 막바지에 왔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활지도는 밀착관리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요. 개인개인이 다 다른 모양과 성격과 신앙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맞는 개인지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개인지도예요. 저희는 개인관리, 밀착관리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잊지 않으시면 훌륭한 교사가 돼서 분반에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딱 맞았네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